새 언약 두 번째 부흥부 제24기 이는 내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오늘 오전에 여기서 나는 이미 약속과 사실의 어떤 분별이 있는지를 말했으므로 나는 다시 약속과 사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므로 여러분에게 더 분명히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실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관하여 다시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직 하시지 않은 일에 대한 마음의 뜻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신 이후에 바라신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사실이 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믿는 이들은 반드시 믿음을 사용하여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실에 관하여는 마땅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사실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당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할 필요가 조금도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실의 일에 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매번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 당신은 마땅히 하나님께 이 구절의 말씀이 당신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약 약속이라면 당신은 단지 믿음으로 구하면 받을 수 있고 사실이라면 구할 필요 없이 다만 믿음으로 그것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약속과 사실의 분별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사실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약속과 사실과 언약, 이 세 가지를 포함한다고 말했었는데 오늘 오후에 나는 언약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마음에 은혜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세운 언약을 인해 하나님을 찬미해야 합니다. 당신이 만약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기이하며 비밀스럽고 보배롭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과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설마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보배롭습니다. 만일 당신이 빈곤과 곤고와 질병과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난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당신을 공급한다고 약속하신다면 당신은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실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음을 깨달을 것이며 광야와 사막에서의 샘의 근원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이 심하게 병이 들어 방법도 없고 또 당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도와주고 치료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당신이 위험을 만나 곤고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자를 보내어 당신을 권고하시며 구해주시며 안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당신은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참으로 꿀과 같이 달며 물과 같이 시원하며 뜨거운 마른 땅에서 반석의 그늘과 같이 느낄 것입니다. 거기에는 위험이 없으므로 당신은 소생과 안식을 얻습니다. 실로 당신이 큰 환난과 곤고와 위험을 만나본 적이 없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보배롭고 달콤한지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물론 대단히 보배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또 약속보다 더 얻기 쉬운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곧 이루어질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약속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또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운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과 이루신 것보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언약을 세우심으로 인하여 자신이 구속을 당하셨습니다. 언약은 우리로 그분을 완전히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으로 하여금 자유를 잃게 하셨습니다. 누가 사람과 언약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당신은 언약의 의미를 압니까? 언약은 바로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정의를 말하며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말하면 개인의 뜻과 기쁨과 은혜를 말할 수 없습니다. 언약은 다만 공의와 공리, 율법에 따라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언약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느 형제에게 매일 아침 5원을 주기로 언약했다고 합시다. 내가 어떤 연고로 그와 언약을 맺었든지 당신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와 그가 언약을 맺었고 나는 매일 아침 그에게 5원을 준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이미 그와 언약을 맺어 나의 이름을 언약 아래 기록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는 공의롭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므로 나는 시건한 것이며 신실치 못한 것이며 나의 도덕 수준은 낮추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과 정의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로이 행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당신은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세우셨으며 그분은 가장 자유스럽지 않은 위치에 서 계신다는 것을 보았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자신의 의사대로 사람을 다루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면 당신을 은혜로 대하실 수가 있고 기쁘지 않으시면 당신을 엄하게 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분은 기쁘시면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고 기쁘지 않으시면 당신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언약 밖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기쁘심에 따라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 밖에서 그분은 그분의 뜻을 남겨놓으실 여지가 있고 그분이 역사하시기를 좋아하시면 하실 수 있고 좋아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으실 자유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왕 언약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언약에 묶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에 속박되시고 언약을 위하여 그분의 기쁨을 희생하시고 그분의 자유를 잃어버리셨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당신은 알았습니까? 이것은 은혜의 최고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에게 의복과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약속만이 아닙니다. 우리로 위험과 환난, 곤고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것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발표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 놓으시고 자신을 언약 안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쁘셔도 언약 안에 일을 하셔야 하고 기쁘지 않으셔도 그분은 역시 언약 안에 있는 것을 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뜻이 어떠하든지를 물어나고 그분은 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언약의 말씀을 변개하실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언약과 은혜는 다른 것입니다. 언약과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즉 율법과 은혜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수혜민들이 우리에게 구제를 청한다고 합시다. 우리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도와주기를 좋아한다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도와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꺼이 긍휼로 그들을 구제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만약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도 있어서 누구도 우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와 그들이 언약을 맺고서 3개월간 음식을 공급하기로 했다 합시다. 친구들이여, 내가 말하건대 내일 아침에 우리가 그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은혜만이 아닙니다. 어제 내가 그들을 청하여 밥을 먹게 한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다시 그들을 청하여 먹게 하는 것은 비록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공의요, 공리요, 율법이지 은혜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어제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언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만 긍휼이 없는 것일 뿐 아니라 불의한 것입니다. 이미 약속했다면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떨어지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잃어버리시고 성실하지 않으시며 공의롭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다만 그분은 은혜가 없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이왕 약속하셨다면 만약 이행하지 않으실 때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즐거이 그분의 자유를 잃어버리시지만 그분의 공의는 잃어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성경에서 언약을 맺으신 일을 말하고 언약과 사실과 약속의 다른 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8절을 보면 여기서는 두 가지 변개할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서 아브라함은 이로 인하여 크게 격려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에게 두 가지 변개할 수 없는 것을 주셨는데, 하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맹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맹세를 주셨는지를 보기로 합시다. 다시 창세기 15장 1절에서 13절을 봅시다. 이 단락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와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서 도리어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이여, 이 구절의 말씀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면서 그의 후사가 얼마나 많을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가 능히 하늘의 뭇별들을 셀 수 있느냐? 너의 후사 또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라 다만 약속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아들이 없었고 이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으며 그는 믿음의 위인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여, 하나님은 당신에게 약속을 주셨으므로 당신이 만약 그를 믿으면 반드시 놀라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분량은 아주 작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커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담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만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두 번째, 세 번째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이 작은 연고로 인하여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을 믿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고 충분하다고 여겨 또다시 두 번째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큰 분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즉시 두 번째의 약속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그에게 하늘을 우러러보고 뭇별을 세어보라. 능히 셀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너의 후사가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으므로 즉시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 또 왔습니다. 7절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뭇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또한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의 분량은 너무 작아서 그렇게 많은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8절은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약속은 너무나 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업으로 얻을 줄을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이토록 큰 약속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족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가 믿을 수 있겠지만 그에게 또 산업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 그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믿을 수가 있지만 그가 가나안 땅을 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하면 그의 자손은 그 강한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얻어야 했으므로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주시는 것은 믿을 수 있었지만 그에게 후사가 있고 또 기업을 얻을 것이라는 말은 도무지 믿지 못하였습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늘 이러한 과실을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약속하면 우리는 믿을 수 있지만 저러한 일을 약속하시면 우리는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약속하시면 우리는 믿고 얻을 수 있지만 저것을 약속하시면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많은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믿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믿으려고 하지 믿을 수 없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은 도무지 믿지 못하는 한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를 공급하실 것은 믿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은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며 그를 위험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은 믿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먼저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지만 나중에는 또 불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처음에는 용감하게 갈멜산으로 뛰어가서 이세벨의 선지자들과 대적할 때 그는 깊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대적들의 잔해에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었으며 또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로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이세벨의 살해를 두려워하여 속히 엔게디로 도피하여 갔습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많은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여 믿으며 믿을 수 없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한 면은 믿으면서도 다른 한 면의 약속은 믿지 않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할 수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을 수 없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그분의 약속을 이루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하여 그분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곧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로 담대하게 그분의 약속을 받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을 믿을 수가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려 했지만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언약을 세운 것은 바로 약속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 것입니다. 언약을 세운 것은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을 믿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지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즉시 이 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이 언약을 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언약을 세우는 방법은 바로 소나 양 등의 희생제물을 반으로 갈라서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우는 사람은 희생이 갈라진 중간으로 걸어가므로 그와 사람 사이에 언약을 세웠음을 표시해야 했습니다. 이는 그가 맺은 언약이 폐와 심장을 지나가고 피를 지나가는 것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소와 양의 몸이 나누어지고 피가 흘러나왔으며 하나님은 소와 양의 갈라진 중간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일이 영원히 바뀌지 않고 헛될 수 없다는 것을 표명합니다. 이렇게 한 후 18절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기록합니다. 친구들이여, 당신들은 보았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반쪽의 약속, 곧 자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이루어진 후 하나님은 또 그에게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뿐 아니라 재산 또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자손의 음식과 거주할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약속을 받을 만한 분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입을 열어 말씀하시길 원치 않으셨고 또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발표하셨다면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약 믿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세우셔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언약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서 이행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은 신실하지 않음이요 신실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없으십니다. 약속하시고서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불의이며 불성실이며 최고의 도덕적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을 적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입에 발린 말로만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고 이미 이루신 사실을 사람에게 주셨으며 또한 그분은 사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사람이 이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만 그렇게 클 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업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좋아서 그의 믿음의 분량으로는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을 넓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세운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을 넓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하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심으로 아브라함이 믿지 않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 언약대로 행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신실하시지 않게 되고 공의롭지 않으며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믿음은 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도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부족한 것을 자상하게 돌보신 것이며 또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시는 영광을 붙잡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는 것은 여전히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품격을 잃어버리시는 것은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성경 가운데서 언약을 맺는 어조로 하나님을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읽어주므로 여러분에게 좀 더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당신의 긍휼에 근거하여 당신께 간구합니다. 자비와 은혜에 근거하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지 않고 바로 당신의 신실과 공의에 근거하여 나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들의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당신의 긍휼과 은혜에 근거하여 혹은 당신의 뜻에 근거하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직 여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기도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와 긍휼에 근거하여 그를 축복해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와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기서의 의로는 뭐뭐에 따라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와 신실하심에 따라 그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이 의미를 이해했습니까? 내가 아주 바르게 말한다면 무릇 이것을 이해한 사람이라야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의 기도는 응답을 얻을 수 없고 그의 기도는 효능이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때로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때로 이러한 기도는 절대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전에는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후에 다시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은 불신이요 죄인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 이러한 기도는 무지가 아니면 불신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사람의 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고치지 말라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많은 때 이것은 무지한 것이며 이러한 기도는 다만 기도하는 사람이 나태하여 기꺼이 먼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지 않고 다만 무지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그를 치료하여 속히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그의 병이 위험에 이르면 실제로 소망이 생기지 않음을 보고서 어조를 바꾸어 하나님의 뜻이 그의 몸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간구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당신은 이제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군요. 나 또한 당신이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위험하고 돌이킬 기회가 없으므로 이제 다만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 그가 죽게 하셔도 됩니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조금의 확신도 없고 조금의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